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해오던 대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병장님이 마이크를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오늘 자기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제 자기 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한정 쉬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처음에 만드실 때는 일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게 그야말로 과로사하지 않게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는 일 이것이 인간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지구의 생물을 지배, 통치하는 일 이것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날 짐승들 또 이 육지에 있는 짐승들 또 땅에 기는 것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뭔가를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담이 지금 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게 일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을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 그것이 아담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중노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제 그 인류가 해야 할 그 노동의 강도가 징벌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진 거죠. 강도가 세진 거죠. 그래서 평생 얼굴에 그 땀을 흘려야만 고통 중에 너희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 말씀이 실감나게 그렇게 참 고통 중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어렵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누구를 위한 일인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놓고 있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일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두 종류로 일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평생에 할수 있는 일이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명백하게,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일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먼저 좀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의도식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분명히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게으른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세상에서 일을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도 어쨌든 세상의 모든 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절에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 같이, 내 궁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언제 가난해지는지 모르게 졸지에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되면 이것은 뭐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도 보니까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또 잠언 2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대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노동한 만큼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올 때 보니까 그 일하지 않았던 종, 게을렀던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알수 있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사람에게,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게으른 것을 이렇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에 도둑이었을 수 있습니다. 도둑님이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감옥에 가는 그런 것으로서 들켜야만 도둑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의 노동하지 않은 그 대가로서 뭔가를 공짜로 취하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노동을 해라.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오히려 베풀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노동의 의무와 또 가족 부양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구절 중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러면서 집안을 팽개쳐두면 그럼 여기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잘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좀 광신적인, 그야말로 광신적이죠. 빗나간 믿음,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보면, 여기는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이제 질서 없게 걷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가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며, 너희가,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죠. 누구의 빵을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지금 질서 없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백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남의 빵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려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용히 일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얼마만큼 자기 일을 해야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우리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그럼 열심히 어쨌든,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기 일을 해야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대한 합당한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이 기준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참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적절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지요. 부유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고 싶어서 안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입니다.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인생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걸 쫓아가게 되면 어떤 고장이 나는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었도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당연히 살지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회사 말고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카톨릭 중심의 교회사, 사실 그걸 개신교도 다 그걸 배우고 있어요. 신학교 가면 다 그걸 배웁니다. 신학교 가서 교회사를 배우면 장로교건 감리교건 심지어 침례교가 됐건 뭐가 됐건 대부분이 카톨릭을 정통으로 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 교회사 말고 소위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됐던 그런 사람들의 그 남겨져 있는 기록들, 우리가 이제 그 소책자 중에 피 흘린 발자취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대단히 검소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대 사람들보다 좀 모질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정직하면서 성실하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몬, 이것은 지금 어떤 재물, 돈이 지금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섬기고 그 만몬이라고 신격화된 그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길 수는 없다.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 집착, 욕망을 우리가 부여진 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는 없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의 일, 우리 이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할 때,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애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향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계를 위한 지나친 염려를 피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지나친 염려를 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그야말로 먹고 사는 걱정이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 염려, 근심, 이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하지 말아라.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이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재벌들의 이 2세, 3세 아니면 도대체 이 걱정을 누가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교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생계를 위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만큼을 우리가 구해야 하나? 얼만큼을 구해야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얼만큼을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그것은 저는 잠언 30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일 터인데 여기에 보면은 알맞은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맞은 양식. 잠언 30장 같이 보시죠. 7절부터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은 이제 특별히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었는데, 30장은 지금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잠언인데, 여기 보니까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뭔가를 훔쳐놓고 너 훔쳤지? 그러면 나안 훔쳤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범죄하기가 쉬워지고 너무 부요해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누구야? 난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양식, 알맞은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알맞은 양식만 제게 주십시오. 물론 그 알맞은 양식이 각자에게 다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원 가지고도 나는 이 정도면 알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1,000원은 가져야 그래도 알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유두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100원이 알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부에 대한 탐욕, 그것이 없는 정도의 어떤 그 상한선이 있을 것이고, 또참 남을 속여가면서 내 믿음의 간증을 지키지 못해가면서 내가 비굴하게 또는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러한 정도의 가난의 하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주실 것을, 알맞은 양식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자기 일에 어떤 합당한 범위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냥 많은 재물을 그냥 내가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면 받으세요. 아니, 그 원치 않는 분은 그냥 저한테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님, 박형제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돌리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주시면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성경 우리가 쓰는 이제 흠정역 성경에서 한글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표현된 것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빌립보서 2장에만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다 같은 것은 아닌데 그냥 이 번역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할 때는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the things which are Jesus Christ. 그래서 그 apostrophe S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인 것들 뭐 이렇게 직역하자면 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2장 3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30절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Work of Christ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겠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알아듣기를,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거하시는 동안 사실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히 여겨지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원래 동등하신 분이다. 그것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낮아지셨죠. 육신을 입으셨을 때 낮아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죠. 그러면서 그한일 자체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이 유대인들과 그 안식일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도 일하시네요. 그렇죠?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일을 예수님도 하셨고 끝마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일과 그리스도의 일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요한일서 3장 7, 8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마귀도 일을 하네요. 그렇죠? 누구나 일하네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다. 마귀도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 그것이 뭘 의미하겠나? 이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겠는가? 먼저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7에서 29절입니다. 27절부터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헛되게 일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과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수 있겠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재미있는 게또 하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work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단수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믿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믿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믿는 이것이 없이, 이 바탕이 없이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제일 먼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분의 모든 하신 말씀들을 일점일획도 참 가감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뜨겁게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제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믿기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대단히 큰 몫으로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그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100%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양무리는 원래 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예수님께는 있는데,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면서 수없이 데려오신 양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 그 양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라고 하셨던 그 양들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데려와야 할 양이 아직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복된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소위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여러 번 봤겠죠. 장로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 번 읽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 평생을 어디에 전적으로 참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 삶을 살 것인가를 정말로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도 믿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 말씀도 수도 없이 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과 말씀이 실제로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은 대단히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믿어지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쉽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도록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투자하는 그 이 투자의 어떤 대상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대상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또 중요한 또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열을 하기를 사모하라, 이러면서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하시다가 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쪽 12절에 내려가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 이게 이제 소위 은사라고 부르죠. 뭐 쉽게 얘기해서 방언의 은사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선물들, 이게 헬라어로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이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게 타고난 천부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적 선물들, 은사들을 각 지체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대로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에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기왕 하는 거, 그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고 건전한 정상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나는 그냥 대충 할게, 대충 하면 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달리기에 비유하셨고, 이게 이기기를 힘쓰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기기를 힘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상식적인 우리의 가치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뛰어나기를 구하는 거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뭔 일에, 어떤 일에 우리가 죄가 아닌 한 어떤 일에 우리가 하면은 열심히 해서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드릴 때, 우리가 조금, 기존 기성교회들, 조금, 성경대로 하지 못한 그 기성교회들의 그런 모습에서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의 그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드는 반발심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다 교파교인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어떤 교회 자체의 어떤 이 양적 성장을 통해서 어떤 목사가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그런 데 이용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참 불행한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이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목양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이거 목사만, 목양자만 영적 선물에 열심히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 맞죠? 너희도 영적 선물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뛰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는데 그 일에 뛰어날 수 있습니까? 천재로 태어났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24시간 또 주어진 재능, 능력이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뛰어나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유용한 어떤 그 자산, 이것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에 뛰어날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낌없이 투자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일에 뛰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것이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건물 세우는 거 말씀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했죠.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이 영적 진보, 이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건물 성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어떤 일에 뛰어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이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일에 뛰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뛰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이온 세상에서 이 야구 공을 제일 잘 치는 타자가 되려면, 그 일본의 누구죠? 제가 이름을 얼핏 봤는데, 그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정말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거를 연습하는지 자기 관리가 그렇게 참 철저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시간을 다 거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렇죠? 몸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뛰어날 수 있고, 당연히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체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방 신앙의 오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방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상처받았고, 저런저러한 사람들이 꼴 보기 싫고, 교회에서 하는 저런저런 행태가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에이,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주님 섬길래. 참 가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는 교회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권면해서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잘못 들면 그럼 큰일 나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습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수동적인 측면에서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아야 하지만,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보니까 서로 권면하여 그랬습니다. 서로 권면하여. 그러니까는 나 개인만 모이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서로 권면해서 우리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여기 자기 일이라는 표현과 남의 일이라는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좀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내용에서는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대조가 됐었는데, 여기엔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과 남의 일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남의 일이라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위선이고 가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체들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자기 일 돌아보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일 돌아보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합당한 어떤 범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자기와 자기 가정의 일을 돌아보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남의 일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 지체들의 일, 즉 교회의 일을 같이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사람만 열심을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로운 피조물. 아마 성경 버전이 바뀌면서 새로운 창조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창조물, 피조물 다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물,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음을 받았으니까 피조물. 근데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세상 이 사전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제 창조물로 이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라는 것은 없었는데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재창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재창조하실 때도, 즉 거듭나게 하실 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라는 존재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21절이죠. 빌립보서 2장.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추구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거, 그거 허용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할때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또 너무 큰 관심을 거기에만 기울여도 안 되고, 알맞은 양으로 자기 일을 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에서 자기 일이 되었다면, 적당한 정도에서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자족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참 삐딱한 마음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천군천사, 영적인 존재들,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 기타 등등의 그 영적 존재들 무수히 많다 그랬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 어떤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 각자 행한 대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 저는 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제가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못 나오신 분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 주셨어요. 우리에게 돈 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할 마음, 열정도 주셨어요. 그 중에 얼마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얼마나 가슴 벅찬 한 개인의 정체성의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개 피조물이 우리가 도대체 뭘 하나님을 도와드릴 게 있어서 뭘 그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우리가 나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까지도. 그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가장 사모하는 타이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장학 기도하십시다.